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신용대출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 대출이 딱 승인되고 내 계좌에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힐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은행 금고에 누군가가 차곡차곡 예금해둔 돈을 나한테 빌려주는 거구나 하고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완전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착각이요?
네. 은행이 누군가의 돈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원이 대출 승인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1초의 순간에 그냥 허공에서 새로운 돈을 창조해서 여러분 계좌에 꽂아주는 거라면요.
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처음 들으면 약간 멘붕, 그러니까 큰 혼란이 느끼실 겁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있는 금화나 지폐 다발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라는 그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신용의 기록일 뿐이라는 뜻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주말 동안 코리어 베스트랑 The American Newspaper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2026년 6월 14일 기준으로 나온 미국 금융제도, 돈, 자본, 권력의 시스템이라는 최신 심층 보고서인데 이거 읽으면서 약간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튼튼한 금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금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엔진에 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 위험,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라는 그 보이지 않는 재료들을 막 갈아 넣어서 가격이라는 숫자로 뿜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기계인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딱딱한 경제학 개론 같은 건다 치워버리고 이 거대한 엔진의 뚜껑을 직접 열어볼 겁니다.
네. 대체 안에서 무슨 기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배선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거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파생상품이나 주식시장의 폭등락, 이면에 있는 인프라 자체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 돈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이 거대한 미국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크게 4개의 층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4개의 층을 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비유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오, 어떤 비유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아하, 스마트폰 생태계요?
네, 먼저 첫 번째 층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랑 재무부가 시스템 전체의 룰을 정하는 운영체제인 거죠. iOS나 안드로이드처럼요.
네, 00층이 베이스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인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상업은행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부터 깔려있는 기본 탑재 앱인 겁니다.
누구나 쓰고 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 비유가 좀 괜찮지 않나요?
꽤 유용한 출발점이긴 합니다만 절반만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헉, 절반만요? 왜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앱 하나가 고장난다고 해서 운영체제 전체가 붕괴하진 않잖아요. 운영체제, 즉 국가 경제 전체를 완전히 다운시킬 수도 있거든요.
와, 무섭네요.
나머지 두 개의 층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나머지 두 계층이라면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층, 그리고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같은 투자 및 비은행층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세 번째, 네 번째 층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유럽이나 일본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다른 일종의 슈퍼파워를 갖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아, 유럽이나 일본이랑 많이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유럽은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10중8구 상업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이라는 하나의 날개로만 비행하는 구조예요.
아하.
반면 미국은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자본시장에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액을 끌어오는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자본시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양날개를 달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은행에 가서 저기 우리 아이디어가 진짜 끝내주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은행은 담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래, 그럼 우린 땅데 가서 돈 받아올게 할수 있는 거대한 우회로가 뻥 뚫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기하셨던 화두로 다시 돌아가 보죠.
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화두 말이죠.
네. 결국 은행이든 자본시장이든 돈을 끌어다 쓰는 건데 그 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 그게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입니다. 대출이 곧 예금을 창조한다.
네. 신용 창출의 핵심이죠.
차입다가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은행은 다른 사람이 예금을 뺏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려서 계좌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새로운 구매력이 막 탄생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은 그냥 무한대로 돈을 복사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현대의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그게 100% 사실입니다. 대출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에 그만큼의 통화량이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와, 진짜 마법 같네요.
하지만 무한대라는 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아, 뭔가 브레이크가 있겠죠?
그렇죠. 그 폭주를 막기 위해 연준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겹겹이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가장 근본적인 브레이크는 수학적인 규제입니다. 은행이 100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려면 중앙은행인 연준의 계좌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이라는 진짜 현금을 쌓아둬야 하거든요.
아, 무작정 키보드만 두드릴 순 없군요.
네. 또 은행 자체가 망하지 않도록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 규제도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브레이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대출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요새 대출이자 비싸죠.
대출이자가 연 2%일 때와 7%일 때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의지 자체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돈을 빌리려는 사람, 즉 대출 수요자가 줄어들면 애초에 그 서류에 사인할 일이 적어지니까
맞습니다.
은행의 키보드를 두드려서 허공에서 예금을 창조해낼 기회 자체도 줄어드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량이 창조되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와, 이제야 머릿속에 기여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이 혹은 금융시스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막대한 자본을 만들어낸다면 그 다음으로 아주 섬뜩한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그 막대한 구매력을 대체 누구에게 쥐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누구죠? 결국 돈을 배분하는 자가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자본 배분, 즉 캐피탈 얼로케이션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건 누가 미래의 자원을 지금 당장 끌어다 쓸 자격을 얻는가를 결정하는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 행위입니다.
권력이요? 사실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아주 보수적이고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고
리스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네. 리스크 피하려고 안달난 깐깐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은행원들의 이미지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자본 배분 시스템의 진짜 위력은 안전함을 쫓는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히려 실패를 허용하는 힘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죠.
맞아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벤처 캐피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통적인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역이라면 아직 매출은 단일 달러도 없는데 아이디어만 번지르르 한 AI 스타트업한테 수십억 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유,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반려될 겁니다.
그렇죠. 예금자의 돈을 지켜야 하는 은행의 구조상 그렇게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벤처캐피털은 다르잖아요. 오히려 10대 회사에 돈을 쫙 쏴주고 그중 9개가 파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네. 살아남은 단 한 개의 기업이 구글이나 테슬라가 되어서 1000배의 수익을 돌려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를 일종의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깔고 가는 거네요. 멋진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압도적인 자본의 깊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필수 조건인 수많은 실패를 아주 넉넉하게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자본 배분의 무대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오, 누군가요?
바로 사모신용이라는 영역이죠.
사모신용이요? 영어로는 private credit이라고 하던데 이름부터가 뭔가 엄청 private하고 닫힌 방 안에서 끼리끼리 거래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하하, 느낌을 잘 잡으셨네요.
이게 정확히 일반 은행 대출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난리였죠.
그 사태 이후에 정부는 은행들이 너무 위험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러자 건실하지만 덩치가 살짝 작은 중견기업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너무 팍팍해진 겁니다. 문턱이 확 높아진 거죠.
아, 동줄이 말라버린 거네요.
이때 거대한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부자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은행이라는 중간 유통망을 쏙 빼고 생산자랑 직거래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깐깐한 은행 규제를 피해서 대규모 자금을 아주 빨리 땡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건도 훨씬 유연하겠네요.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요. 대신 금리는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게 받습니다.
뭐 급하니까 높은 이자라도 내겠죠.
하지만 이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모신용시장은 은행과 달리 규제당국의 감시망에서 한참 빗겨나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기업이 부실이 나도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은행은 매일매일 자산 건전성을 감독받고 대중에 공시해야 하잖아요.
네, 투명하게 나오죠.
하지만 사모신용시장에서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도 그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와, 위험한데요.
네, 완전히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까지는 시스템 바깥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풍선 효과네요. 2008년에 사고 졌다고 은행이라는 풍선의 한쪽을 꾹 눌렀더니
규제가 없는 사모신용이라는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 거죠.
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등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까지 더해지고요. 그들이 내리는 뭐 A니 B니 하는 알파벳 하나에 따라서 기업들의 돈줄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니까.
그렇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죠.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 자체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화려한 파티, 즉 고위험을 감수하는 혁순 투자와 그림자 금융이 계속 굴러가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앵커, 즉 닻이 하나 필요합니다.
아, 모두가 막 위험한 도박을 하려면 도박장 한가운데에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 기준점이 딱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아까 잠시 언급했던 미국 재무부가 찍어내는 국채인가요?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국가가 빚을 낸 영수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영수증이 아니면 뭐죠?
미국 국채는 크게 네 가지의 물리적 기능을 하는데요.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이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요.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물리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금융카지노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무결점의 담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보물이요? 우리가 집 살 때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는 것처럼 금융기관들끼리도 서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매일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이른바 레포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포 시장이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매일 밤 서로에게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단기로 빌려주고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도 서로를 100% 믿지는 못해요. 뭐 동치가 아무리 커도 언제 파산할지 모르니까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망하는 거 봤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야, 내일 아침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까 오늘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좀 맡길게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하,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국채의 가치는 무조건 보장되니까.
네, 절대적인 신뢰죠.
그 국채가 일종의 절대적인 신용을 보증하는 포커칩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 칩이 없으면 카지노 전체가 올스톱 되는 거고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국채라는 앵커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폭풍우를 맞고 있잖아요.
네, 아주 거센 폭풍우죠.
보고서에 인용된 2020년 6월 5월 지표를 보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여전히 전년 대비 4.2%나 되고 에너지랑 식품을 뺀 근원 물가도 2.9%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참 끈질기죠.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보통 2%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은 수치잖아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짚으셨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 연준은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군요.
즉, 고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한 앵커가 갑자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아, 이 지점이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금리가 오르는데 왜 가장 안전하다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시죠.
네, 채권의 세계에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왜 그런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은행에 가서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고 매년 2%씩 주는 1000만 원짜리 미국 국채를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1000만 원에 2%.
당시에는 시중 금리가 낮았으니까 2%면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네, 뭐 안전하게 매년 20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받겠네요.
그런데 올해 인플레이션이 빵 터져서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재무부가 새로 발행하는 10년짜리 국채는 매년 이자를 무려 5%씩 줍니다.
헉, 5%요? 확 올랐네요.
자, 이때 갑자기 돈이 급해진 여러분이 작년에 샀던 그 이자 2%짜리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합니다. 원금 1000만 원을 다 받고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사죠. 누가 미쳤다고 2%짜리를 1000만 원에 사요?
그렇죠.
지금 당장 시중에서 1000만 원 주면 5% 이자 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 채권을 살 수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새로 나온 5%짜리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가진 2%짜리 채권은 너무 매력이 없거든요.
아, 완전 찬밥 신세네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팔려면 부족한 이자 수익만큼 채권의 원금 가격을 눈물을 머금고 깎아서 팔아야 합니다.
아, 할인을 해야 되는군요.
네, 1000만 원짜리를 800만 원, 700만 원으로 확 낮춰서요. 즉,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발행된 모든 채권의 시장 가격은 기계적으로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와, 머릿속이 뻥 뚫리네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그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사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시한폭탄으로 변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2023년에 현실에서 쾅 터진 사건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즉 SVB 파산 사태입니다.
아, 그때 뉴스에서 엄청 떠들썩했죠.
SVB는 사실 아주 모범적으로 고객들이 맡긴 예금의 상당 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와 정부 보증 모기지 채권에 몰빵해 두었거든요.
아니, 모범적으로 투자했는데 왜 망한 거예요?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원리 때문이군요.
네,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로켓처럼 쏘아 올리니까
SVB가 창고에 쌓아둔 그 안전한 채권들의 가격이 수십조 원 단위로 그냥 폭락해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부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시련 손실이 떡하니 찍힌 거죠.
와, 끔찍하네요.
게다가 SVB의 치명적인 약점은 고객 구조에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인용해서 지적했듯이 SVB 예금의 90% 이상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예금이었습니다.
비보호요? 일반 개인들이 아니었나요?
네, 일반 개인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한테 받은 수백억,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통째로 넣어둔 거였으니까요.
아하!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한참 초과하는 큰 돈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손실을 봐서 흔들린다는 소문이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로 퍼지자마자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겁니다.
내 수백억 원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눈이 뒤집히죠.
네. 그 공포심이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결합하면서 완전 대참사가 났습니다. 옛날처럼 은행 지점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었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맞아요. 스타트업 재무 담당자들이 스마트폰 뱅킹 앱 열고 버튼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단 하루 만에 수백억 달러가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었죠. 국채라는 안전자산에 숨겨진 금리 리스크가 디지털 뱅크런과 만나면 어떻게 순식간에 은행을 붕괴시키는지 보여준 아주 완벽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이 금융 시스템의 역사는 결국 위기와 그걸 막기 위한 규제, 그리고 또다시 그 규제를 엄청 영리하게 우회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혁신 사이에 영원한 술래잡기 같아요.
네, 아주 통찰력 있는 요약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지나친 레버리지가 문제라서 은행을 확 옥죄였더니 은행 밖에 사모신용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이 싹 몰려갔고요.
그렇죠.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SVB 같은 약한 고리를 뚝 끊어버렸고요.
네. 위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유동성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유동성 착각이요?
돈은 언제나 풍부할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말이죠.
아.
그런데 정작 진짜 위기가 닥치면 불이 나서 문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은 수만 명인데 빠져나갈 문은 단 한 개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럼 이 시선을 2026년 지금 그리고 다가올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보고서 마지막 챕터를 보니까 2026년 현재 가장 거대한 시스템적 변화로 AI 금융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뜨거운 이슈죠.
핀테크나 뭐 자산의 토큰화,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규제 명확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 은행들이 초고도화된 인공지능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신용을 심사하고 심지어 직접 트레이딩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 어떤 시나리오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거래할 때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 달랐잖아요. 누군가는 시장이 막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서 팔지만 또 누군가는 이거 기회다 하고 샀기 때문에 시장이 굴러갔단 말이죠.
네,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몇 개의 거대 빅테크가 만든 아주 비슷한 AI 모델들을 사다가 쓰고 있잖아요. 다들 비슷한 거시경제 데이터로 학습하고요.
그렇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실업률이 확 튀어올랐을 때 이 수천 개의 AI 모델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위험 감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해 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동시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인간이 마우스에 손을 얹고 잠깐만 하기도 전에 시장 전체가 그냥 진공 상태가 되는 초고속 유동성 위기,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방금 묘사한 그 시나리오가 네. 바로 2026년 현재 연준과 재무부 등 모든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걸 전문용어로 알고리즘 군집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군집행동이요? 양떼처럼요?
맞습니다. 양떼가 한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듯이 수많은 AI가 똑같은 임계값을 설정해두고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현상이죠. 시장에 팔려는 기계만 잔뜩 있고 사려는 기계가 없으면 가격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합니다. 바닥이 없는 거예요.
와, 게다가 그 AI 모델들을 구동하는 뭐 클라우드 서버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에 해커가 침입하거나 일시적인 오류라도 나면.
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이건 그냥 한 은행이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앱 생태계 전체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들어서 당국이 AI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과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거든요.
촘촘해진 만큼 끊어지기도 쉽겠네요.
네. 혁신은 언제나 규제의 울타리보다 한 발짝 앞서 달려가고 기술은 인간의 이해 속도를 완전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AI가 대체 왜 그런 매도 결정을 내렸는지 인간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는 다음번 금융위기의 거대한 불씨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 진짜 숨막히는 여정이네요. 오늘 우리는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심층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습니다.
네, 꽤 깊은 곳까지 들어왔죠.
단순히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연준의 통제실에서 은행의 신용 창조 마법이 일어나고 또 자본시장이 실패를 허용하면서 혁신을 키워내고
네.
그 모든 것을 국채라는 튼튼한 담보와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떠받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엔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 복잡한 배선도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저 멀리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만 알아야 하는 그런 남의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죠.
네,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곳에 매달 붙는 돈의 수익률, 새로 이사 갈 때 은행에서 적용받는 대출금리, 심지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한 커피 한 잔의 그 데이터 처리 이면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자산이 쪼그라드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융 시스템은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속도로 자동화되고 또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만약 향후 몇 년 안에 신용을 평가하고 자본을 배분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으로 100% 대체된다면 말이죠.
네.
이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산인 신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와, 기계의 계산 능력에서 그 신뢰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그 기계를 통제하는 인간의 제도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오한 문제군요.
맞습니다. 만약 인간이 알고리즘의 결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의 군집 행동으로 인해 또 다른 거대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고 시장이 와르르 붕괴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순간이네요.
그때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구출해야 하는 것은 단 1초 만에 매도 버튼을 누른 기계의 무자비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대체 무엇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간의 패닉일까요?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내일 아침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실 때 이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집중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